오늘 본문을 끝으로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사기 전체의 비율로 볼 때 몇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사가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드보라 사사에게 할애되어 있는 치면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들려주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 형식이 산문으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5장은 노래, 곧 시의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구체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전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5장은 이 똑같은 사건을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굳이 똑같은 사건을 문체와 형식을 달리해서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반복하기 위함이나 강조하기 위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더 주목하고 묵상하고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관점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은 시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태도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모가 더 도드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흐름과 인물들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4장의 반면에 5장에서는 모든 사건 배후에 친히 일어나 간섭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각기 서로 다른 반응과 모습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의 신앙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5장의 시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을 통해 이 사건이 인간의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 영적인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나악, 무깃도, 기손강 일대 등 지역과 장소를 초반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전투 장소였으며 이스라엘의 평야지대입니다. 시스라 장군이 몰고 나왔던 철병거는 아무래도 산간이나 계곡보다는 이 평야에서 그 본 실력과 그 강력함이 도드라지고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던 배경 속에서 갑자기 별과 하늘, 또 기손강 일대가 옛 강이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천체를 통해서 기후와 자연재해를 가리켰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손강이 범람하였든지 아니면 큰 폭우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결과 진창으로 시스라 장군의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시고 그 철병거가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표류시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철병거의 말굽소리가 온 땅을 울리고 있었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적 표현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전쟁에 초월적인 신적 권능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을 바라보면 칼을 맞대기도 전에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도 산적해 있는 기도 제목들과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 자녀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얕은 중심과 또 다소 모자랄 수 있는 작은 충성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큰 일을 행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고서 23절의 성경은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메로스가 어딘지 오늘날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위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여호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신 까닭은 명료합니다. 그들이 전투 현장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도우러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메로스는 4장에서부터 외치고 있는 누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였고 또 누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평가의 절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메로스가 시스라와 철병거 편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그 순간에는요 중립도 하나의 죄이며 저주를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일에, 하나님이 두 손을 걷고 나서시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퍼붓고 있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무관할 수 없는 법입니다. 3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꼭 붙어서 그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선교에 항상 충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메로스를 저주한 후에 곧바로 야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야엘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그는 겐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거리가 먼 경계인, 외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서 그 역사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면서 또 여호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인근에 있었으면서 나타나지 않은, 움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대비를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복과 저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복의 여인 이 야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들고 참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대도 아니었고 철병거도 아니었고 칼과 창이나 활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야엘의 손에는 장막과 우유와 말뚝과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족이었던 이 겐 사람들은 양을 쳤는데 텐트를 옮길 때마다 텐트를 거두고 또 텐트를 치는 이 역할을 여인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말뚝을 들고 장막에 모서리에 방망이로 쳐서 고정하는 일들은 이 야엘에게 몸에 익은 일상과 자신의 삶의 현실의 도구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거창한 군사 기술이나 전투 능력 없이 그저 그녀가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현실과 일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일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타나야 만족할 수 있고 그럴싸할 수 있고 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헛된 기준과 세상의 눈과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고사리 같은 그 무익한 손을 있는 형편 그대로 나아오는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형편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것을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전쟁으로부터 시점을 크게 옮겨서 갑자기 시스라의 저택을 조명합니다. 28절 이하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들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와 함께 전리품을 잔뜩 들고 금이 환향할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 장군이 여인의 손에 관자놀이가 뚫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져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만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창가에서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무려 철병거를 들고 나간 이 아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뿐더러 채색 옷을 온몸에 두르고 나타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도 불안했나 봅니다. 지혜롭다 여겨지는 자신들의 시녀들과 얘기하며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을 전리품을 두둑히 들고 돌아올 것을 세뇌합니다. 복기합니다. 철병거를 들고 갔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계속 자기를 암시하는 것이죠.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여전히 성공이라 부르며 우리도 내심 혹시 이 철병거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어머니,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지점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철병거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드보라가 이 전쟁의 노래를 복과 승리의 비결을 선포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어디에도 철병거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힘 있는 가문의 남성이 거사를 이룬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최후 승리와 영광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켜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끝내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야일이 복을 받은 이유를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본디 용감한 자여서가 아니라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였기에 복을 받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직분, 특별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고단한 우리네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을 가진 제사장 100명보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품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이 더욱 영광과 승리에 가까운 자라는 것을 이 새벽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어둡고 막막한 밤과 새벽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침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출근과 아침을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이렇다 할 것 없는 평범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우유나 말뚝, 방망이와 같은 것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승리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손과 주머니에 뾰족한 수와 군말을 준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삶의 지혜로 형통의 문이라는 것을 이 새벽 다시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 삶의 고인 모든 문제와 우리 3일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 청빙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겸손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